에스라 8장 1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솔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하카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요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고의 자손 중에서는 유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무리들 중 12명 곧 세레베아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이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상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니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대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예부로부터 나오는 귀한 말씀을 함께 저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애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부딪힐 수 없으며 깨어질 수 없으며 우리는 새로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변화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벨론에서 고으로 돌아가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은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재상 겸 학자, 학자는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상은 유대인의 직책이고 서기관은 바사 정부에 의해서 수여된 하나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두 가지 직분을 함께 갖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 국가에서도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것이죠. 에스라는 이 사실을 7장 9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사실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저는 먼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는데 사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휴전협정이 매우 늦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한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전 국민적으로 민족 분단이 고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휴전협정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포로 귀환 문제였는데 당시 360만 평에 해당되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약 17만 명의 포로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중에는 북한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친공 포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측에 남겠다라고 하는 반공 포로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공 포로들이 남측에 남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반공 포로들을 자기들끼리 인민재판에 회부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변소에 유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이승만 박사가 고민하다가 이 반공 포로들을 미국과 소련의 동의 없이 풀어져 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국제 문제화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어쨌든 북으로 가는 사람, 남쪽에 남는 사람, 제3고로 가는 사람, 브라질, 인도 등등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실 제 부친도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들어가면 이 명단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처럼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들의 명단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에스라 2장에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장에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느 자손 중에서는 아무개요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의 수는 몇 명이다 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조서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재상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올라가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름에서 볼 때 지금 이 명단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어느 자손 중에서는 누구요? 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비나스 이다말, 여러분이 잘 아신 바대로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우는 죽고 그 대신 주신 아들이 비나스와 이다말이죠. 특별히 에스라는 비나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표기 방법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2절부터 11절까지 14절까지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총수가 남자가 1513명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남자들의 수만 센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고 우리 여성분들이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남자들의 총수가 1500명 정도 되니까 뭐 자녀들과 그 다음에 배우자를 비롯하면 한 5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42,360명이었던 것을 보면 한 7분의 1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숫자였습니다. 수가 적든 많든 간에 어쨌든 이 명단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방공포로들이 석방된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당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풀려나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남게 된 것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생각으로 된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에 아담 이후부터 또 세상의 끝날까지 태어나고 생활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살 정도로 남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다 올라갔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 다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이 열려있지만 모두가 다 예루살렘 올라갔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능력이죠. 그러나 그 효력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한속죄라고 말하는데 제한이라는 말보다는 한정속죄가 좋죠. 뭐 능력이 부족해서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백성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귀한 자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무리들을 아와와 강가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3일 동안 이 장막에 거하면서 포로 귀환할 사람들의 면면을 다 살피었습니다. 아와와 강가는 바벨론의 북서쪽에 있는 강으로서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해당되는 운하 혹은 수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모여서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쭉 확인하고 살폈는데 아무리 사사치 살펴봐도 레위 자손 한 사람이 없는 거죠. 3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번제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레위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은 거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레위 자손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특별한 지역을 땅으로 분배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 그분만을 분깃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설교만 하면 작동이 자꾸 되네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았지만 레위 자손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이 레위 자손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레위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이 땅이 아니다. 저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눈에 띌 때마다 아, 저분들은 하나님만을 분깃과 유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지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없게 되자 레위 자손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왜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으로 가면 그들이 살 땅이 있죠.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할 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재상의 일을 보조하는 이런 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자긍심 내지 성취감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이 뭐 길게는 70년 혹은 백수십 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그 땅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다시 올라와서 사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땅에 정착하며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는 판단하에서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아리엘을 비롯한 족장 몇 사람과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레위 사람과 그 다음에 느딤 사람들을 찾아오도록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 사람 38명 외에도 성전 일꾼들 220명이 예루살렘 귀향 행렬에 다시 그들이 합류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려보내실 자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올려보내신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이게 뭐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합류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부르심이 없이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을 불러 모으는, 느디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16절, 18절을 보시면 명철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16절에 나오는 명철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과 무엇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명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상적인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유의 과정,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실천적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18절에서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 사이를 잘 구별하는 명철한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명철하지 못한 사람을 보내서 명철한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인지 명철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명철한 사람이 2차로 보로 귀한 행렬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각각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꼭 필요한 일에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꾼과 방관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라도 하나 하겠다. 교육관 청소라도 하나 하겠다. 휴지라도 갖다 걸겠다. 수건이라도 내가 씻어 놓겠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뭐 예배 한 번 정도 나오고 구경꾼으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다소 느슨하고 다소 열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저런 일로 레위 사람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느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느딤 사람들은 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저 뭐 그릇이나 닦아내고 그저 이런저런 수발만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행렬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합신 15기로 졸업을 했는데요. 제 아내 위기수에 14기에 권학도 목사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녀가 11명입니다. 인간시대에도 나왔는데요. 11명인데 지금은 뭐 딸도 뭐 미국의 칼빈 대학을 나와서 잘 나갑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김장을 해도 조그마한 두세 살 아이에게도 일을 맡겨요. 뭘 하나 가지고 여기 놓으라.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김장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교회에 필요한 작은 일에 수종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선포한 율법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 18절에 나타난 명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그로 후기 시대 때 율법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에스라가 레위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불러 모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지도자는 혼자 어떤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잘 꾸려가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모범적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의 성격을 잘 알았어요. 지금 자신이 하는 그 일의 성격, 무엇을 하려고 그 일을 하는지를 알았고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결국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이런 종합적 사고를 통해서 조직을 잘 꾸려가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지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혜나 혹은 뛰어난 결단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번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일에 7장 6절 9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느헤미야서에도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죠. 최초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분도 아닥스다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 에스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했고 바로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관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수송될 때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그때 에스라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했습니다. 모여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거든요.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레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레위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고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지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재반 준비가 다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그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 아와 강가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1500km 정도 되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4개월 동안 여행을 해야만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그 일을 앞두고 금식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잘 먹어가지고 체력을 무장해도 모자랄 판에 4개월에 걸쳐서 걸어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지금 앞두고 거의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금식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3차 포로 귀환의 여정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군대 장관과 마병을 제공받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도적들도 출현하고 대적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걸어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런 어려움을 앞두고 느헤미야와는 달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는 불신앙의 사람이고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3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보스턴은 신자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를 1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무질서하고도 혼돈한 영적 상태에 빠진 경우. 두 번째로는 죄책을 느끼는 경우. 세 번째로 죄로 인해서 양심이 더러워진 경우. 네 번째로는 유혹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영적 감화력을 상실하고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경우. 여섯 번째,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자에게 임하는 진노를 느끼는 경우. 일곱 번째, 현실적 공경에 빠진 경우. 여덟 번째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경우.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열 번째로 매우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되는 경우. 열한 번째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위험에 직면한 경우. 열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는 경우. 이런 열두 가지 경우로 나누면서 신자가 금식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 금식을 자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고 간헐적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청년 때는 방학 기간이면 여름과 겨울로 2박 3일씩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김해 가면 생림면에 무척상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서 1994년에 둘째 우리 찬영이가 100일 되었을 때 그때 100일 잔치를 하고 저희 집에서 제 아내와 함께 무척상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100일 된 아이를 제 아내가 업고 갔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앞두고도 우리 연산교회 개척을 앞두고도 제가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금식기도의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인간의 육적 욕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망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금식기도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통과 염려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당히 무뎌지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한번 금식기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금식기도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대적들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면서 자신을 정화하고 겸비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육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최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시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면에서 단지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연구만 하기 쉽습니다. 머리로만 이리저리 재고 아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고개 끄덕이고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한번 다녀보세요. 저는 믿는 부모 밑에서 그런 훈련을 어릴 때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새벽기도 가자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제가 가고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제가 먼저 깨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에스라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성경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포로로 사로잡혀 왔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언약에 불순종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나 물리적 귀환이 실제적 귀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실제로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함께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분명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단순한 방향전환, 물리적인 삶의 방향전환, 단순한 정착지를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닌 자신의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분명히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거든요.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에스라는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 이하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이 나타나고 있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언약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아이를 입양하면 그 다음에 입양한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입양 전에 그냥 멍둥멍둥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그 아이를 대하지 않지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로 그를 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때로는 엄중하게 징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도 잘 아는 사람이 학사 겸 재상인 에스라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던 말에 나타나는데 본문 22절을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 말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에스라는 단지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아니라 물리적 돌이킴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의식하고 금식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마당에 말하자면 죄값을 다 지불한 마당에 왜 과거의 죄를 또다시 토사람에 회개하는가? 차라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라는 이 말은 배나 10배나 훨씬 더 가혹하게 형벌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한 죄값을 갚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지 포로 생활 그 자체가 죄값을 지불할 만한 그런 정도의 고난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마음이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신앙생활 항상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죠. 신앙생활의 중심이 인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깨어짐도 상한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들이 했던 똑같은 방법을 고집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값을 다 지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속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라고 해서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죄라고 보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죄는 죄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델베르크 교리문답 89문답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고 슬퍼하면서 죄를 더욱더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합당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구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포로 귀한 자들이 금식을 선포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에 다시 보시면 제가 앞서 이 말씀의 한 부분을 인용했는데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길에서 조건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어려운 일을 앞두고 우리를 호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가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예물을 지킬 수 있는 군사를 마병을 제공해달라고 말하면 평소 그들이 했던 신앙 고백하고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되고 말잖아요. 에스라는 7장 6절에 나타난 바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서 살펴봤지만 아닥사사 왕의 조서를 보시면 왕의 호의와 관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원하기만 하면 왕으로부터 이런 지원을 분명히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마병과 군병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평소 해왔던 신앙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래놓고 정작 오름이 딱딱 치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보다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 군병과 마병을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공연불이 되고 마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신앙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함께 신앙을 할 때는 뭐 입으로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구역 모임 때 나누는 걸 보면 야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어려운 일을 앞두고는 인간적인 꾀와 모략과 술술을 다 동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신자가 아닌 거죠. 세상의 힘과 도움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페이스 미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자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모든 방편과 수단을 다 사용해서 피를 채운다면 그분의 신앙 고백은 입에 발린 신앙 고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요한 3서 6절, 7절에 이런 내용을 써 보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 당시 순례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순례 전도자들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뭘 받으면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방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 가운데 무엇을 제일 먼저 드러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똑같이 화내고 일반적인 같다면 똑같이 물고 뜯고 싸우고 네가 그래 나도 그런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렇게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성품으로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과 똑같지 않은 방식으로서의 일 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일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편과 수단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앞서 제가 언급한 레위기 26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잡혀간 곳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돌이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금식기도했던 에스라와 함께했던 일단의 무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24절부터 3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시면 재상의 우두머리들 중에 열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와 방백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드린 그 예물을 그들에게 다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기도응답의 결과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무슨 획기적인 거, 그야말로 산이 이쪽에서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만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처리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정한 사람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등등 쭉 나타나고 있죠. 이 거룩한 예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은 아무나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처는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래 원칙에 엇나가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지. 이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거룩한 헌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물을 받을 때도 그 다음에 예물을 전달할 때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9절에 의하면 첫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1450km의 거리를 여행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만 4개월이 걸렸죠. 힘든 여정이었는데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실되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이 물건을 그들에게 전달하죠. 그걸 다 숫자에 쓰죠. 다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서가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또 재정도 작년보다 더, 작년에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재정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당에 와서 두고 간 물건이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때문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도 응답의 증거는 31절에 나타나고 있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4개월 동안 행로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이 뭡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되고 제4일째 가져온 예물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이미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죠.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제2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응답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이 조서가 전달이 되죠. 이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 살펴봤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통행세를 비롯한 모든 세를 감면해 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조서를 넘겨받은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다는 것을 에스라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1756년에 프랑스가 영국을 침공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영국 왕이 국가 금식날을 선포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미국에서 국가 금식일을 제정했죠. 본래 국가 금식일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총회가 이런 일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일어난 19로 인해가지고 교단적으로 전교회적으로 금식일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깨달아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존 웨슬리가 자기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금식일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왕정이 복고된 이래로 런던에 그런 날은 거의 없었다. 런던의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고 얼굴마다 엄숙하고 진지한 기색이 역력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평안은 계속될 것이다. 나중에 그는 각 주에 이런 사실을 덧붙였다. 뭐라고 덧붙였는가? 웨슬리가 뭐라고 덧붙였는가 하면 겸비한 마음이 변하여 온 나라의 기쁨이 되었다. 왜냐? 침공하겠다는 프랑스의 위협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금식기도일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의 위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우리 교우들도 에스라처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인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지침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탐구와 연구의 대상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실천적 원리로 자리 잡아야 되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일상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처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로 구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피를 채우시고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뜻에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에스라의 삶과 또 에스라와 함께 했던 무리들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사오니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분명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서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간구하고 부르신 자의 피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60